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비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는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주일예배 광고시가 되는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엘상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처음 99년도에 설립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예배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소책자로 설교들을 묶어서 성도들에게 매주 나눠주곤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함께 처음으로 나누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사무엘상은 먼저 크게 보자면 네 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앞부분에는 사무엘 섹션, 두 번째는 사울 섹션, 세 번째는 다윗, 마지막 네 번째가 압살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각각의 섹션들은 딱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개의 이야기들이 군을 이루어서 이렇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 군들이 들어있는 거죠. 사무엘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이 앞부분에, 그 다음에 사울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들어있습니다. 또 이 각각의 내용들은 서로 평행적으로 좀 이루어져 있어서 가령 사울과 관련된 여러 개의 내용들 중에 이 성경 본문에는 평가와 해석이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아야 되나 아니면 이게 잘못한 행동으로 보아야 되나 해석할 때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이 사울이 당했던 것과 아주 비슷한 상황, 비슷한 처지에 대해서 다윗도 똑같이 당한 때가 있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또 비슷한 상황을 압살롬도 당했었는데 그때 압살롬은 어떻게 했는가,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견주어 보면 아 이거는 이게 옳다고 봐야 되는구나, 아 이건 이게 틀리다고 봐야 되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본문들이 이렇게 쭉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다 살펴보고 서로를 견주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사울왕과 관련된 모습을 보면 사울왕이 과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기는 한데 훌륭한 왕이었을까 아니면 좋지 못한 왕이었을까, 본문만 읽다 보면 조금 헷갈릴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다윗을 쭉 읽다 보면 사울을 왼쪽에 놓고 다윗을 오른쪽에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 이게 사울이 이런 점에서는 좀 부족했구나, 좋지 못한 리더십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작하는 1장부터 내용은 이 사무엘과 관련된 내용인데 시대적으로 보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배경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사사시대가 한 400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 사사들 중에 맨 마지막 사사입니다. 맨 마지막 사사이고 어찌 보면 왕정시대 때 사역했던 첫 번째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사사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시대가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그런 본문, 그런 배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1장부터는 이제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인데 특별히 처음 1장 앞부분에는 사무엘이 태어나는 출생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출생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출생이 나오는 거예요. 가령 사울왕은 어떻게 태어났는지 성장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도 어떻게 태어났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만 조금 남아있죠. 반면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기록이 있어요. 왜 기록이 있냐면 사무엘의 출생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 이거 자체가 핵심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내용을 보면 사무엘의 가정이 어떠했는지가 쭉 일단 설명이 나올 거예요. 이 설명을 보면서 아주 상세하게 돼 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사무엘의 가정, 개인적인 가정 이야기이고 동시에 이걸 좀 상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현재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또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모습이고 가정의 모습이고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본문을 조금 꼼꼼하게 이렇게 한번 들여다볼게요. 제일 처음에 1절에 보시면 가정을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이 나오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라는 건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던 그런 분깃이 있었습니다. 땅을 이렇게 상속을 받았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던 곳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에브라임 지파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엘가나입니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 엘리우의 손자 도우의 증손 수비 현손이더라. 조상들이 쭉 나왔고요. 2절에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드닌나. 다 나로 끝납니다. 한나 드닌나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근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설명을 보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한 명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정은 일단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엘가나, 부인은 둘이에요. 한나와 브닌나, 그리고 자녀들은 브닌나에게만 있었어요. 두 번째로 가정의 모습을 보면 3절에 이 사람이 엘가나죠. 매년, 매해마다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이 가정과 관련해서 설명하면서 뭐 재산이 어땠느냐, 뭐 다른 뭐 학벌이 어떤 이런 걸 설명하지 않고 일단 이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다라고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측면으로 설명을 한 거죠. 엘가나가 매해 실로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라마다임 소빔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 자기 집에서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매해 실로라는 곳에 올라간 거예요. 실로도 똑같이 에브라임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보면 정확하진 않지만 약 3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자기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 혹은 선지자들이 있는 곳 사사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귀한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으로 우상 숭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신앙생활도 엉망이던 일상생활도 엉망이던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는 매해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모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절기를 지킨 적이 없어요. 자기 집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성막에 나아간 적이 없어요. 지금은 성전은 없었으니까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에 나아간 적이 없어요. 반면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절기를 지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마다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온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을 갖고 있던 그래서 그 당시 다른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꽤 나은 편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제사를 했던 것 관련해서 4절에 보면 또다시 설명이 나옵니다. 4절을 보세요. 엘가나가 제사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러 갈 때 혼자 간 게 아니라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다 데리고 가서 제사 드리고 나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 브닌나에게도 주고 한나에게도 주고 브닌나의 자녀들에게 주었습니다. 다만 한나에게는 하나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또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갑절이나 되는 이런 분깃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모습을 보면 중요한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5절 뒷부분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표현도 참 묘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는데 이 성경은 사무엘서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그냥 글자만 읽다 보면 느낌상 한나가 하나님께 벌을 받나? 하나님께서 한나를 버리신 건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표현은 간접적으로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임신이 못되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그런 뜻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동시에 거꾸로 생각해보면 왜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만 나오고 분인나는 어떻게 해서 애를 낳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하나님께서 분인나의 태는 열어주셔서 분인나는 아이들을 많이 낳았다. 이렇게 설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접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분인나가 아이를 낳은 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은 거예요. 남자랑 여자랑 만나서 결혼을 살다 보니 임신이 되었다. 그냥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한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막으셨기 때문에 사라가 아이를 못 낳죠. 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씨바지를 두잖아요. 하갈을 들이잖아요. 그래서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낳았다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을 보면 이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셨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 그리고 해결책은 열쇠는 하나님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이를 낳았던 분인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이를 낳고 못 낳는 것이 어떤 결과를 현실적으로 갖고 왔는가.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게 가정이 현실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설명했는데 참 표현도 적나라하게 했죠. 분인나를 적수라고 표현했어요. 한나의 적수인 분인나.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거죠. 뭐 좋을 이유가 없는 거죠. 남편 하나를 두고 두 여자가 있으니까. 더군다나 또 아이가 있고 없고 이러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 참 이렇게 가정 안에 분란이 있는 겁니다. 이 표현도 보면 우리가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조금 있으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분인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행동하거나 간구하거나 감사하거나 이런 건 하나도 안 나오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앞세워서 한나를 괴롭히는 모습만 나옵니다. 반면 한나는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겁니다. 그럼 한나가 분인나에게는 어떻게 했는가? 여기도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일 뿐이지 자기를 괴롭게 했었던 분인나에게 인간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당하면서도 참고 사는 거죠. 이건 아브라함의 가정을 생각해 보시면 참 묘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가정에는 아브라함이 죄를 지어서 하갈이 들어왔잖아요. 물론 사라가 제안을 했지만 근데 아브라함 가정을 보면 본 부인이었던 사라가 하갈을 학대를 하죠. 그래서 하갈을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냈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고 해서 들어왔다가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아서 키우다가 사라가 저 이삭을 낳은 다음에 아예 그냥 이스마엘을 하갈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 부인이 두 번째 부인을 쫓아내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본문도 보면 한나가 원 부인인 것 같아요. 분인나는 나중에 들어온 여자 같은데 원 부인인 한나가 도리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인나는 제멋대로 행동을 하는. 이게 이 가정의 현실적인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맨 뒤에 7절에 보면 이 가정이 그 뒤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는가.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이것도 참 묘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표현을 보시면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간다고 표현을 해놨죠. 원래는 앞부분에서는 엘가나가 올라간다고 돼 있었는데 근데 지금 7절에 보면 한나가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에게 뭔가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매해마다 이렇게 올라갈 때에 성전에 올라갈 때에 계속 분란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자꾸 격분을 시키고 이러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계속 울고 먹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상세하게 설명이 안 나왔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분인나는 자녀들이 있고 그러니까 한나에게 어쩌면 이렇게 말했는지도 몰라요. 니까짓게 첫째 부인이면 무슨 소용이 있냐. 자식도 없잖아. 니까짓게 열심히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줘서 나는 기도하지 않고 지내도 이렇게 자녀도 많고 편안한데 너는 그렇게 맨날 열심히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태를 막아서 애도 없는 판국에 니까짓게 뭐냐 이러면서 아마 격분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위로를 하죠. 이것도 유명한 표현입니다. 8절에 보면 왜 울고 왜 먹지 않느냐 하면서 8절 맨 마지막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권면하는 또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가정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한나와 분인나의 모습을 놓고 보면 모든 점들이 다 달라요.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상황, 처지, 기타 등등이 많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한나 가정의 모습, 사무엘 가정의 모습은 그냥 사무엘의 가정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상징적으로는 이스라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안에 부인이 두 명이 있었던 거예요. 한나라고 하는 부인과 그리고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 그리고 이것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살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부인을 둘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스라엘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서 사는 건데 그것만 이스라엘 여자만 부인으로 맞아서 산 게 아니라 가나안 여자들도 가나안의 악한 문화도 가나안의 우상 숭배하는 것들도 맞아들여서 산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 백성이면 이스라엘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 안에서 살고 이것만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 여자들 가나안 여자도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그 여자들이 데리고 왔던 이방의 악한 문화 우상 숭배도 들어와서 두 가지를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본문 보시면서 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 가정에 부인이 둘이 있어야 됩니까? 이거 옳지 않은 장면입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 안 하느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겼느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부인이 둘이나 있지 않아요. 굉장히 악한 상황입니다. 옳지 않아요. 엘가나가 아무리 매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려도 이거는 두고두고 회개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엘가나 가정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엘가나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냐고요. 이스라엘 여자만 부인으로 맞았으면 됐지 애가 없어도 그 부인을 데리고 잘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탑을 열어주시면 자녀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면 되는데 왜 이방 여자를 얻어서 다른 두 번째 부인을 얻어서 거기서 애를 낳느냐고요.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시대를 살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산 게 아니라 가나안의 문화와 풍속도 다 받아들여서 두 번째 부인처럼 가나안의 풍속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도 일정 부분 섬기려고 하는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은 아브라함 행했던 불순종과 불신앙을 참 상징적으로 같이 잘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애가 없어도 사라랑만 잘 지내면 돼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겠다고 씨바지였던 하가를 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가정 안에 문제가 막 생긴다고요. 지금 엘가나의 가정도 아브라함의 가정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도 아브라함보다는 조금 나은 면이 있어요. 매 제사를 드리러 가고 그리고 자기 본부인을 사랑해주고 분깃도 더 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아브라함보다는 좀 낫기는 하지만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은 어찌 보면 합당하지 않은 부인이 원래 사랑받고 살아야 되는 합당한 부인을 핍박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쫓겨나야 마땅했었던 가나안의 문화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양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주시고 한나에게 자녀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신앙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이스라엘 여자만 부인으로 맞아들였을 때 그 가정이 형통하고 복을 받고 윤택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베풀어져야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분인나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였을 때 애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애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하나님만 섬기고 살 때는 애도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가난적인 문명을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거기서는 자녀도 낳고 돈도 벌고 열매가 있고 이러니까 이거를 포기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가정 안에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은혜를 베푸시고 가정을 뒤집어 놓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게끔 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지금 본문은 그냥 이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 가정이 이랬구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았구나. 믿음으로만 살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살면 자녀도 없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세상적인 걸 두 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여서 거기서 자식도 낳고 좋을 줄만 알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정실 부인이 핍박을 받고 가정에 분란이 생기는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람마다 좀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하는 생각입니다. 엘가나는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인나에게, 두 번째 부인이었던 분인나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재산을 다 띄워주고 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한인나랑 사는 것이 맞습니다. 애당초 처음부터 할 수만 있다면 분인나를 부인으로 맞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애가 없어도 첫 번째 부인과만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분인나를 안 맞아들였어야 되고, 만약에 맞아들여서 지금 이것 때문에 가정이 분란이 있고 어려울 때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재산을 다 주고 나가서 살 수 있게끔 해주고 내보내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가나안의 문명을 내보내고 그냥 하나님만 섬기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제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살면서 믿음으로만 살 때 참 귀한 열매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세상적인 것들도 두 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여서 그 안에서 자녀를 낳고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하는 혹시 그런 악한 모습은 없는지를 늘 생각해보고 그것이 잠시 잠깐 형통을 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엔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분란과 다툼만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엘가나의 가정을 오늘 생각해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이전 그 가정 가운데에 참 마땅히 자녀가 있어야 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고 또 자녀가 없었어야 할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어서 그가 기세등등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도 비슷한 경우들을 만나곤 합니다. 신앙으로 열심히 살려고 할 때에 형통한 모습, 또 열매가 있는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때들도 참 많고 세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자녀도 낳고 형통하고 부유함을 누리는 참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고민하는 또 마음이 힘이 드는 때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러할 때에라도 우리가 뜻을 정하고 다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기거나 두 가지를 함께 드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